오늘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3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저주하고 싶었던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첫 번째 저주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도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발락이 저주를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깁니다. 13절을 보시니까요. 나와 함께 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게 된다. 그러면 저주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은데 특정한 지역 14절에 나오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릅니다.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끝자락만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저주가 쉽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저주가 아니라 더 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도 여전히 우리가 보시겠지만 장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아무리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저주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오늘 축복의 예언은 17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있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풍파,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사탄은 우리 속에서 무엇이라고 참소합니까? 무엇이라고 고발합니까?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정죄합니다. 사탄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이쪽에서 조망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이쪽으로 가서 또 저주를 시도합니다. 마치 발락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모습들을 들추어내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저주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내면의 고통, 아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 대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 심령이 너무 공고하다. 사탄이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쫙 당겨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꾸 꽂아넣습니다. 그 한 방 맞으면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저주는 결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오히려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가 됩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꼭 붙잡고 나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습니다. 친백성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집니다. 사람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후회가 돼요.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철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취소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덕이 심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그런 변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계획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unconditional love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선택을 했는데 컨디션을 보니까 이 컨디션이 신통치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한 사랑, 선택 취소할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게 유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셔놓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아유 후회스럽다, 안 줄 걸, 괜히 구원했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많은 허물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고생시키냐고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배신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덮어주셨습니다. 허물을 알고 계시지만, 반복해서 반역하는 부족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둥켜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용납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로 징계도 하시고 눈물로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안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용서하시는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추진력을 얻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 봉사,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합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을 꼭 손에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복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인정치 아니하는 아니하심을 받은 그 사람 자신과 같이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바울이 인용한 거죠. 다윗처럼 허물과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았고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우리 하나님은 고대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뒤쫓아 오던 고대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아무리 해를 끼치려고 애를 써봐도 상대가 안 됩니다. 애굽에서도 건져주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습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크다. 24절. 하나님이 함께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절대 눕지도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약하고 참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힘에 업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요 사자와 같이 용맹하더라고 뭇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감옥에서 참 연약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이 웃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면 삶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너무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주는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던 바울,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라 라고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고백했던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학교에 신임 교수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이 교수님한테 제가 영어 생활 영어 수업을 받았는데 한 열댓 명 정도가 이제 강의실에 앉아서 영어로 프리 토킹하고 또 이렇게 수업을 받습니다. 교수님 지도하에서. 이 교수님이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수업이 좀 지루할 때쯤 되면 기타를 들고 정말 멋진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언어학 교수님이셨는데 또 CCM 가수기도 하십니다. 조준모 교수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셨죠. 이 그의 생각이라는 노래가요, 원래 제목이 요엘에게입니다. 요엘에게. 요엘이 누구냐 하면 조준모 교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아빠로서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이유가 있는데 교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셨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실까? 라고 느꼈을 때가 많았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내면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듣지 않는 건 아닐까? 나의 이 추하고 부족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실망스러울 텐데. 그런 내면의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랬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세상에 태어날 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처럼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 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자비 무궁하며,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제가 찬양 인도할 생각은 없었는데 반주를 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는 분. 우리가 진토와 같아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다, 내가 너를 보배롭다 말한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정죄를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권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